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감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들어가기 전에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또 회개할 것들이 항상 날마다 있습니다. 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부분이 확실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종교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 어떤 내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로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담의 원죄와 원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나온 자범죄들, 그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완전히 갈라놨었어요. 그 다음 그림이요. 과거에는 왼편에 계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페널티,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세주로 진정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이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굿뉴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그 믿음을, 영생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크로스오버, 이미 건너가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18절. 이 배경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참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경건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우리가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15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고넬료의 가정, 친구들, 친지들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파워풀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주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충만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장면과 영적 현상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거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단회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거를 성경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 들어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 하셨죠?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등지고 살았다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한다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방법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다른 것을 믿다가 우리 주님을 믿는 거.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받는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 장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을 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까 그림에 봤을 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그게 죄사함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지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끝난 걸로 얘기하죠. 오른쪽에 이미 넘어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아니 제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왜냐하면 발을 씻는 거는 비천한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샌들을 신으니까 꼭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 씻는 거는 집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이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특유의 나서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의 특유의 성품이 나오죠. 그러면 머리도 손도 다 씻어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해서 너희들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걸 암시하죠. 그런데 이미 너희들 목욕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 깨끗해. 그냥 발만 씻으면 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회개는 단회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도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어야 되죠. 영육간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처럼 날마다 성화에 이르는 회개도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하시죠. 다시 이거는 이런 비유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 씻는 거는 또한 겸손이 낮아져서 섬김의 도,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어, 또한 성화의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목욕한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나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대로 지격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절대 용서 안 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용서해준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죄라는 단어는 오페일레마라고 부채, debt, 빚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debt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빚에서 자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debt, 부채를 진 걸로 다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의 구원이 뭔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봐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웃의 죄를 세 번까지 용서해라. 근데 이제 베드로는 세 번을 넘어 일곱 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490번까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이 숫자는 상징이 있어요. 7은 완전수고 무한한 수예요. 진정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무한정으로 용서를 진실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는데 여기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만 달란트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채예요.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당시에 빚을 지면 자식도 또 와이프도 종으로 팔리고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죠.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간절하게 긍휼을 구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기도 다 뭐 갚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임금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힘써 좀 봐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하니까. 그랬을 때 27절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너 잘 만났다 그럼 목을 잡고 내 빚을 다 갚으라 그랬더니 29절에 자기가 주인에게 하도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죠.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기회도 안 주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더라. 그러니까 동료가 보고 있다가 너무 민망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 빚을 평생 이래도 못 갚는 그런 도저히 그 빚에서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 못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일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지 어따가 이 악한 짓을 하느냐? 하고 놓아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도저히 그 빚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총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좀 감이 잡혀야 되잖아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그 웨이지예요. 하루의 노동의 품삯. 그럼 100 데나리온이면 몇 달이면 갚을 수 있어요? 한 세 달 이상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갚을 수 있다고요. 근데 기회도 안 주고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아주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그럼 이제 감이 잡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웨이지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이 사람이 빚진 건 1만 달란트.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는 60만 분의 1 정도밖에 빚을 안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 게 800 달란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무슨 숫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우리의 죄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자존심 상하고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 다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꼭 용서해야 되는 조건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임금의 주권적인 긍휼가자비로 탕감을 해 줬는데 백단에는 빚진 자에게 악하게 굴잖아요. 그거 알고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는 거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억만지역을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며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물며 이웃과의 관계 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적합한 기도 제목이죠. 항상 한 해를 마무리 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다음에 또 그 죄를 리핏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필수적인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죄 용서 구하고 성화의 회개는 필수적인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엔 성화의 회개는 계속, 성화의 회개를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될수록 주님이 또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죄를 졌는데 그냥 묵인한다거나 악과 불의를 행하는데 그냥 용서하라 했으니까 조차조차 그냥 봐주는 거, 그거 절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용서에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보다 1만 달란트 이걸 탕감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용서를 하려는 긍휼을 갖고 그 죄 지은 자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랑의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제 저지하고 그 죄를 또 다른 사람한테서 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한 패밀리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내 자식이면 권면을 안 합니까? 사랑의 권면을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전에 바로 여기에 교회의 권징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면 조용히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자리로 돌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회개를 하면 온전히 중심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더불어 다시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16절에 두세 증인과 더불어 당신이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 또 교회 관점에 당신이 이거 죄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적으로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출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회개라고요. 회개. 그래서 여기 용서에는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갖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의 권면을 하며, 그리고 그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죠? 1대1로 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회개의 은혜를 줘서 권면하기 전에 먼저 보자 그래서, 아 그때 그 사건 그 일에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잘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있고 또 나에게 잘못할 때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심에 깨끗이 용서해서 주님의 이 용서하는 사랑,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항상 깨어 죄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랑의 권면 경고를 해서 회개하거든 중심에 깨끗이 용서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라 그래요. 이 바로잡아준다는 원어의 의미는 broken bone. 뼈가 부러지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몸에. 그렇죠? 그래서 broken bone을 맞춰준다.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한 몸이고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한 일을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깨우쳐서 회개해서 바른 자리로 오게 바로 잡아주라.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성찰해보고 너도 그런 죄를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지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우리 죄된 본성의 이 내추럴한 리스판스는 뭐예요? 속이 분나죠. 또 부글부글하죠. 또 화가 나죠. 또 밤잠 못 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약이 올라요. 별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빨리 주님 앞에 갖고 나가. 여러분 해결받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화가 나고 마귀가 나쁜 마음을 줘요. 내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더 센 걸로 탁 쏘리라. 뭐 별 생각이 다 나요. 혹은 또 기도하면 또 마음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져서 말씀대로 용서하고 내가 잘해봐야지. 그런데 마주치면 그 눈빛을 보면 그냥 또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죠. 별현상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이 옛사람의 본성은 약해요. 내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용서를 잘 못해요. 이게 옛사람의 연약함입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내고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여기 악독, 분나고 화나고 떠들고 비방하고 예, 악에 함께 다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 알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 우리 다 몰라요. 다 알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아니 알잖아요.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날마다 영육 간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죄 용서, 주님의 도우심,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근데 또 거듭거듭 반복해서 상처를 주면 예수님께서 아니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한정으로 진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주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심령 속에 누구와 상처를 받아 마음에 한이 지고 아직 풀지 못하고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이 사이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화나고 분나고 부글부글하고 아니 우리 자유함 주러 오셨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화의 회개를 하며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허락지 않네요. 도우심을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우리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화나고 분나고 그 막 어두워지고 디프레스 되고 센스티브해지고 얼굴 표정도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분을 축복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콜링이에요. 만나는 자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오늘 완전히 다 심령의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 사랑하듯 나에게 잘못한 자를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 근처에 간 거예요. 여러분, 자식 섭섭하게 하면 남이 섭섭하게 한 것보다 더 화나죠, 또. 자식이 그러면 더 열받아. 더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분은 전화도 안 받아, 그냥. 그랬다가 결국 어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지죠? 안 보고 살아야지. 근데 그게 돼요? 우리가 자식을 용서한 거 여러분 이제까지 카운트 해보세요. 이런 번씩 일곱 번이 아니라 기억도 못해 기억도요. 남이 잘못한 건 저 사람이 세 번 그랬지. 네 번째네? 다섯 번째네? 아이고 거긴 기억력이요.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입장을 해명하고 변명하는데 얼마나 관대해요. 그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랬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죄진 거 실수한 거는 이래서 그랬고 얼마나 변명해 뭐 설득을 시키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잖아요. 남한테는 그러지 못하는 게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된다니까. 아유 내가 1만 달러도 빚졌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해요. 아니 주님이 여기까지 1만 달러도 빚진 거 구원의 은혜를 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드러난 죄 또 안 들킨 죄도 많지요. 아유 안 들킨 죄 그거 다 폭로시키면 다 망신당해가지고 못 나와요. 교회도 못 나오고 다 천국 빨리 가야지. 안 들킨 죄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입으로 다른 거 앞에서 나이스하게 했는데 속으로는 그냥 그 사람 안 좋게 마음 갖는 거. 아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1만 달러도 빚진 거 탕감해졌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크고 작은 죄 들키지 않은 죄 고백하지 않은 죄 많았는데 먼저 이렇게 긍휼을 갖고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하며 구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날마다 성화의 회개를 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불신자들과 화목해하는 화목의 사역과 화목의 말씀을 부탁했다 그래요.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화목의 직책을 줬어요. 18절, 19절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위치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불신자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의 권면을 해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복받는 자리로 오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에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누구를 만나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분과 짧은 대화든 긴 대화든 저를 통해 성령님 말씀하셔서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분의 영육 간의 필요를 축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미워하고 아유 이러면은 이건 마귀의 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시편 32편 3절 4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고 우리아를 아주 악하게 죽였죠. 그런데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토설하지 않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그 당시는 나단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 자기 비밀을 알고 왔으면 왕들이 뭐 선지자 막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나단 선지자 앞에 완전히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시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진액이 빠져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도 맡아고 이 죄의식 길티 필링의 두려움 속에 그런데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혐오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순간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그러면서 너무 자신이 길티 필링에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지고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 절은 뉘앙스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와 그리고 담대함과 소망이 넘치는 찬양이 나옵니다. 6절에 이런 말매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전에는 죄의식에 눌려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진정 회개하는 순간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심령을 귀히 보시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인생 살다 보면 별 홍수가 다 오잖아요. 쓰나미도 오고 토네이도도 오고 근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용서하신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소망과 환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온전한 은신처고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떠한 홍수가 와도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구원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내 입에서 충만하게 나올 뿐 아니라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완전히 에워싸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 감격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가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다시 교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특별한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를 보호한다.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홍수를 만나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거기서 건져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게 하리라.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긍휼이 우리를 완전히 둘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해를 마무리 치면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성화에 이르는 회개 날마다 순간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깊은 교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임재와 보호하심이 확신이 있어서 앞날의 인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다시 깊이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